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그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정교회는요, 사람들이 그 부활주일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옛날 그 소련 연방 국가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고 사기꾼이고 절대로 이 종교는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막 선전을 했습니다. 사상 교육가가 와서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중에서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젊은이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해서 딱 5분 줄 테니까 5분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5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전 회중이 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합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장악을 하고 세뇌교육을 시켜도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고 그 능력과 그 영광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최초로 전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는 마구 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괜히 막달라가 저기 퍼스트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 들려서 정말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귀신으로 해방돼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서요. 열두 제자를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 세 번 부인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릴리로 가서 아 나는 그냥 물고기 잡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백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랑받은 경험 그 사랑이 이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녀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용기 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 여인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믿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또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요, 그 사랑은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고요, 소망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로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물어보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세 가지 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만 있으면, 그 사랑의 은혜만 있으면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은혜가 너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새벽 일찍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인데 동굴문은 열어 있고 그 문은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도둑 맞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울음은 조용한 울음이 아니에요.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 클레이하우스라는 굉장히 아주 크게 통곡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습니다. 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질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깨우쳐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죽은 시신의 향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아직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랑을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찾아갔고 두려워서 찾아오지 않는데 이 혼자, 자기 혼자 향료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서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건 죽어봐야 한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죽기 전에 알아야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열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상실감으로 상처받은 마리아,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곁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막달라는 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상심하고 또 어떨 때는 고통받고 또 어떨 때는 무지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현장, 절망의 장소 그곳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고통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서 침묵하고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 눈물의 현장, 아픔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구멍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도마를 위해서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네 주를 가져다가 정말 도둑맞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당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도둑맞은 거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보는 것, 경험한 것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까지는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디로 옮겼으면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죠.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라보니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기 마리아가 한국 사람일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더라고요. 앞에 오자를 빼먹었다고. 그래서 오자를 붙이면 오라버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편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화가 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슬프거나 정말 죽게 됐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찾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요, 아무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복중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가 주는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확신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질병의 공포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나오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가 보는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그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 엄마야 살아오셨네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방네 다 돌아다닐 겁니다. 아마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 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전화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시 살아났다 그럴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증인이 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활절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등대직이었습니다. 항상 등대에 올라가서 그 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그 아버지의 아들은 다른 그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놀다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졌고 금세 둘 다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등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 친구가 둘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를 저어서 조그만 배를 가지고 그들이 빠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그 보트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로 다가갑니다. 아들에게 가서 노를 이렇게 내어서 붙들라고 하다가 돌이켜서 옆에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노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살리고 아들은 죽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봤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지만 쟤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럼 천국에서 뵐게요 라고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저어서 육지로 나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몇몇이나 듣다가 이제 제대로 안 듣고 맨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꼬투리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는 얘기예요. 아유, 저건 지연한 얘기다. 저걸 누가 믿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 저건 지연한 얘기야. 그랬더니 그들 뒤에서 그 머리가 하얗게 세웠던 노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살려낸 그 아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요. 죽음은 허무고 단절이고 고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라도 여러분 그들은 발버둥치며 이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만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서 전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